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오는 9월 7일 이란을 방문한다고 터키 대통령실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란 방문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3자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실은 2주 전 푸틴 대통령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세 정상은 지난 4월 터키 앙카라라에서 만나 시리아 사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란과 시리아가 어제 군사협정을 체결했다고 시리아 타스님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유엔이 미얀마군 수뇌부를 로힝야족 학살 혐의로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3인 조사단은 현지 증언과 위성사진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민나웅 아잉 미얀마군 총사령관과 다른 장성 5명을 국제법에 따라 중범죄 혐의로 법정에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이 이끄는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을 겨냥한 증오 표현을 사실상 허용하고 관련 기록들을 없앴으며 군부가 저지른 범죄를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얀마군은 지난해 8월 미얀마 북부에 거주하는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반군이 군 기지를 공격한 뒤 이들의 거주 지역에 대한 토벌 작전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힝야족 다수가 폭력 사태를 피해 이웃 방글라데시로 넘어갔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시에 있는 비디오 게임 행사장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총격 사건은 잭슨빌시 중심가에 있는 한 피자 식당에서 발생했습니다. 잭슨빌 셰리프 국 마이크 윌리엄스 국장은 총격 당시 식당 안에서 온라인 풋볼 게임 예선이 진행됐고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윌리엄스 국장은 현재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총격 용의자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사는 올해 24살인 데이비드 카츠 씨로 알려졌습니다. 카츠 씨는 범행 당시 권총 한 정을 썼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카누 용선 남북한 단일팀이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용선 1000m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남북 단일팀은 오늘 인도네시아 팔렘방 자카바링 스포츠시티에서 열린 남자 용선 1000m 결선에서 4분 36초 459를 기록하면서 3위에 올랐습니다. 이날 경기에 출전한 단일팀은 남측 8명 그리고 북측 선수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대회 남북 카누 단일팀은 용선 여자 500m에서 금메달, 여자 250m와 남자 1000m에서 동메달을 각각 획득했습니다. 이날 경기를 끝으로 이번 대회 조정과 카누 남북 단일팀 경기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한편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27일 현재 한국은 금메달 28개, 북한은 금메달 11개를 획득했습니다. 북한이 이달 초부터 억류했던 일본인을 석방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보도를 통해 일본인 관광객 스기모토 토모유키 씨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용서하고 추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교도통신은 오늘 일본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스기모토 씨가 이미 풀려나 중국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스기모토 씨는 영상 촬영자로 외국 회사가 제공한 관광으로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스기모토 씨가 지난 10일께 북한 남포항을 촬영하던 중 구금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 남포항에는 해군기지와 무기공장이 있습니다.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은 가톨릭 사제들의 성추문에 대해 신의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어제 아일랜드 누어게 있는 성당에서 성추문을 공개된 상처로 규정하면서 진실과 정의를 찾기 위해 단호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이날 더블린 피닉스 공원에서 대규모 야외 미사를 주재하면서 아일랜드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황청 고위관리를 지낸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 대주교는 성추문과 관련해 교황과 바티칸 고위 성직자들을 비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원정 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현재 거주지가 아닌 외국에 가서 아이를 출산하는 걸 말하지만 요즘은 자녀에게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해주려고 일부러 해외에서 아이를 낳는 걸 뜻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출산 관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자, 캐나다의 경우 중국인들의 원정 출산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결국 캐나다 의회 쪽에서 중국인의 원정 출산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야당인 보수당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신생아의 시민권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고요. 여당에서도 원정 출산 남용을 근절해야 한다는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다고 합니다. 이들 의원은 원정 출산 관행은 캐나다 시민권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렇게 시민권을 제한하는 건 캐나다 사회의 분열과 증오를 가져온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25도로 구름이 조금 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에선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21도에서 28도, 신의주는 21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1도에서 26도, 함흥은 19도에서 26도, 끝으로 청칭 지역은 17도에서 2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토니 베넷이 부릅니다. 좋은 인생을 위해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날을 찾으라고 노래하는 The Good Life 들어보시죠.
Oh, the good life full of fun seems to be the ideal. The good life lets you hide all the sadness you feel. You won't really fall in love, for you can't take the chance. So please be honest with yourself. Don't try to fake romance. It's the good life to be free and explore the unknown. Like the heartaches when you learn you must face them alone. Please remember I still want you, and in case you wonder why, well, just wake up, kiss the good life goodbye. Goodby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이란이 미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 사건 심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제재 부활은 위법이라는 이란 측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고요.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 난민 사태 이후 관광산업 부흥에 고심하는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미국과 이란 사이의 사건 심리를 오늘 시작했군요.
네,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제재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면서 지난달 16일 이란 정부가 미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는데요. 오늘 그 사건의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이란 측의 의견을 오늘 먼저 듣고 있는데요. 미국 측은 내일 공식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네, 자 우선 제소 이유부터 좀 살펴보죠.
네, 이란이 지난 2015년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이 경제 제재를 풀어주기로 한 이란 핵 합의에서 미국이 탈퇴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난 5월 탈퇴를 선언한 뒤에 2단계 대이란 제재 부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단계로 달러와 항공기 그리고 금을 비롯한 귀금속 거래를 이달부터 제한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재를 재개하는 게 불법이라면서 이란 정부가 미국을 제소한 거고요. 이 제재 중단과 피해 보상까지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핵 합의에서 탈퇴했으니까 제재를 풀어줄 근거가 사라진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다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955년 미국과 이란인 맺은 친선과 경제관계 그리고 영사권에 관한 조약 이라는 내용인데요. 63년 전에 테헤란에서 양국 대표가 서명한 이 조약은 이 두 나라의 우호관계 강화 열망을 바탕으로 호혜적인 통상과 투자를 증진하고 영사관계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1955년에 맺은 약속을 미국이 위반했다는 게 이란의 주장이군요.
맞습니다. 미국이 이미 이 조약을 여러 번 위반했고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다고 이란 정부는 소장에 적었습니다. 이번에 핵 합의를 탈퇴하고 이란을 제재하는 것도 이 우호 조약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막아달라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요청한 겁니다.
네, 자 미국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일 미국 측 변호인단이 재판소에 의견을 진술할 예정인데요. 미국과 이란 간의 1955년 우호 조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따라서 제재 부활은 조약 위반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로이터통신이 내다봤습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을 다룰 권한이 없다는 의견도 미국이 제시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자, 미국은 1955년에 맺은 우호 조약이 왜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까?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이란의 반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듬해 두 나라가 단교했습니다. 이때부터 우호 조약은 사문화됐다는 게 미국 학계에서 지배적인 시각인데요. 특히 1979년부터 1981년까지 진행된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사태, 그 밖에 다양한 적대적인 사건들로 이 조약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미국은 또 국제사법재판소는 권한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뭔가요?
이 국제사법재판소 관할 사건의 대전제 중에 하나가 합의의 원칙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분쟁 당사국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소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양쪽 모두 이 일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잘잘못을 가려보자고 할 때만 심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대이란 제재 부활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니까 이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국제조약 위반에 관한 문제일 경우 합의가 없더라도 국제사법재판소가 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측이 1955년 우호조약을 이번에 들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국제사법재판소 이게 어떤 기관입니까?
예,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유엔 산하 사법기구인데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습니다.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15명이 다양한 사건을 다루는데요. 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은 국제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지만 판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게 한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을 그대로 진행한다면 그럼 판결은 언제쯤 나올까요?
예, 사전 의견 청취부터 최종 판결까지 보통은 한 달 정도 걸리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두 달에서 석 달까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AFP통신이 전망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중국 인도 국경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중국이 기존 재래식 대포들을 대체할 전자기 로켓포를 개발해서 남서부 고산지대에 배치할 전망입니다. 중국 과학기술부 산하 과기일보와 주요 중국어권 매체들이 어제 이런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히말라야나 티베트 산지에 이 무기를 설치하면 인도의 북부 주요 도시가 사정거리 안에 들게 됩니다.
자, 이 전자기 로켓포라는 게 어떤 무기죠?
이 화약을 터뜨려서 추진력으로 포탄을 날려보내는 기존 대포들과는 달리 전자기력을 사용해서 더 빠르고 더 멀리 로켓을 쏠 수 있다고 중국군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티베트 고원지대 국경 분쟁에서 뛰어난 화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한준리 인민해방군 수석과학자가 과기일보에 밝혔는데요. 사정거리가 수백 킬로미터 정도만 돼도 중국이 인도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해설했습니다.
네, 자,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 지난해는 거의 충돌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히말라야 고원에 있는 접경 지역인 둥랑, 이 도클람 일대에서 지난해 여름 양국군 장병 수천 명이 두 달 넘도록 대치했는데요. 이 중국이 새로 개발하는 무기도 바로 이 지역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두 나라는 그런데 지난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서 이 직통 통신망 설치를 비롯한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에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무기 개발 소식이 곧바로 나오면서 국경 갈등은 해소될 전망이 다소 멀어지게 됐습니다.
네, 자, 중국의 새 무기 개발에 대해 인도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무기 개발 소식에 대한 인도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도도 이 중국을 의식한 군사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인도 국방부가 지난 토요일 헬리콥터 111대 등을 포함한 무기 구입 예산을 승인했는데요.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500억 달러 규모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네, 자, 인도와 중국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도 쪽에서는 지금 중국에 대해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기회가 왔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인도 유력 영자지 타임즈 오브 인디아가 희망 섞인 전망을 오늘 내놨는데요. 중국의 국제사회 입지가 위축되고 있고 또 중국의 여러 방향에서 압박까지 받는 흐름이라서 국경을 맞댄 이웃인 인도와 긴장을 이어가는 게 중국에서는 부담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왜 중국의 국제적인 입지가 위축된다고 보는 거죠?
예, 우선 지금 중국이 미국과 무역 대치를 오랫동안 이어가고 있는 게 가장 큽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지고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는 한편 중국 증시는 폭락세인데요. 또한 아시아와 유럽을 잇겠다고 추진하는 일대일로 경제협력 사업도 최근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 일대일로 주요 참가국들의 계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나라들이 일대일로 사업의 계약을 취소하고 있습니까?
예, 최근에는 말레이시아가 주요 사업 두 건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200억 달러 규모의 해안철도 구축 사업과 20억 달러 규모 천연가스관 건설 사업인데요. 마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지난주 중국을 방문한 직후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면서 사업을 취소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말레이시아 외에 또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네팔도 이 중국 산사 그룹에 맡겼던 수력 발전소 건설 사업을 회수해서 직접 만들기로 했고요. 미얀마는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90억 달러 규모 항만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대일로 가운데 가장 큰 620억 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파키스탄은 심각한 부채 문제에 맞닥뜨린 형편인데요. 그래서 파키스탄 정부가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120억 달러 규모 구제금융을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도 보겠습니다. 미얀마 정부가 최근 위축되고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지난 2011년 미얀마의 개혁 개방의 바람이 불면서 가장 많은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이 관광산업인데요. 하지만 1년 전 발생한 로힝야족 난민 사태 등의 여파로 이 관광산업이 다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미얀마 군사 정권이 물러나고 민간 정부가 들어선 후에 미얀마 관광 산업이 실제로 어느 정도나 성장했습니까?
예, 미얀마에는 오래된 불교 유적지나 독특한 경치 등 유명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미얀마 정부는 지난 2011년 외부 세계의 문호를 개방했을 때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요. 이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미얀마를 찾은 관광객은 47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1년에 81만 6천여 명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증가한 수치인데요. 지난해에는 340만 명이 미얀마를 찾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관광산업이 많이 위축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미얀마 군부가 이 북부 라카인주에 거주하는 로힝야족을 무력 탄압하면서 약 70만 명에 달하는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주변국으로 탈출했는데요. 이 일로 미얀마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서 관광객들이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제사회는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종족인 로힝야족을 미얀마 군부가 이른바 인종 청소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미얀마 정부도 사실 관광산업의 중요성은 알고 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미얀마 정부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얀마 이달 초에 실질적 통치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과 당국자들이 관광산업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항공편 외에 도로와 철도, 수로교통 같은 기간시설 확충에 특히 집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 수치 자문역의 발언에 대해서 미얀마 관광업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일단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시작에 일단 의미를 둔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하지만 철도나 도로 같은 기간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보다 단기적인 조치들 역시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 단기적인 조치라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이 관광객들이 원하는 기대와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요. 미얀마를 찾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양곤이나 만달레이, 인레호수, 또 바간 같은 잘 알려진 유적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덜 개발됐지만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해서 지역 주민과 경제를 살리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어떤 점이 좀 개선되어야 할까요?
예, 한 관광업계 종사자는 미얀마 국내선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미얀마 국민보다 항공료를 두 배로 받고 있는 체계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관광객들은 도로나 철도 시설 부족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문제를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남성은 이런 것들은 금방 바뀔 수 있고 변화가 눈에 띄는 것들이어서 이 로힝야족 사태로 인해 나빠진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미얀마 관광업 께는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베트남전 참전 영웅이자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이기도 했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뇌종양으로 숨졌습니다. 맥케인 의원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애리조나주 상원의원 자리를 놓고 부인 신디 맥케인 씨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는 기조를 다시 확인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존 맥케인 연방 상원의원이 25일 뇌종양으로 숨졌습니다. 향년 81살이었는데요. 애리조나주 시도나에 있는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부인 신디 맥케인 여사가 트위터를 통해서 소식을 알렸고요. 맥케인 의원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국 전역이 추모 분위기에 휩싸였는데요. 전역의 관공서 건물에 조기가 걸려 있습니다.
네, 자 맥케인 의원 어떤 사람입니까?
네, 베트남 전쟁 포로 출신이고요. 1982년에 연방 하원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에 30년 이상 애리조나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으로 이르렀습니다. 상원에서는 영향력 있는 이 군사위원회 위원장을 오랫동안 맡아왔죠.
네, 대권에도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두 차례 대통령 꿈을 꿨지만 실패했는데요. 2000년에는 공화당 예비선거 과정에서 조지 W. 부시 당시 텍사스 주지사에게 패했고요. 2008년에 는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는 데 성공했지만 11월 본선거에서 바락 오바마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네. 자, 맥케인 후보를 가리켜서 애국자, 전쟁 영웅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맥케인 의원의 이 집안부터가 해군 가족인데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해군 제독을 지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몰르고 있던 이 전투기가 추락하면서 전쁜 포로로 억류됐고 이 북베트남의 전쟁 포로로 억류됐다가 5년 반 지나서야 풀려났습니다.
네, 자 그렇게 오랫동안 억류됐다가 풀려났는데 맥케인 의원이 1995년 클린턴 행정부 때 베트남과의 관계 정상화를 앞장서서 지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언제까지나 이 과거에 매달릴 수 없다면서 이 베트남과의 관계 정상화를 지지했는데요. 앞서 VOA와 인터뷰에서 한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Look, there's some individuals that mistreated me in prison that I hope I never see again. But that doesn't change my opinion.
네, 베트남 감옥에 있을 때 자신에게 심하게 굴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훌륭한 친구들이란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은 베트남이 필요하고 베트남 역시 미국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이 맥케인 의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베트남에서도 이 죽음에 애도를 표하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죠.
네. 자, 맥케인 의원이 전쟁 포로 당시 하노이 호텔이라는 별명으로 악명이 높은 이 베트남 감옥에서 극심한 고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죠.
네. 뭐 앞서 자신에게 심하게 굴어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 당시 고문 후유증으로 팔을 제대로 들어 올리지 못하는 등 이 평생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한 뒤에 미 중앙정보국 CIA가 이 테러 용의자를 상대로 물고문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나 큰 논란이 됐는데요. 자, 이에 대한 맥케인 의원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네, 맥케인 의원은 당시 이런 테러 용의자에 대한 조사 방식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올해 초 이 CIA 물고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진아 헤스펠 CIA 국장 지명자 인준에 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죠.
네, 자 그런가 하면 맥케인 의원에게는 이 매버릭이란 별명이 붙어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네, 이 먼저 매버릭이란 뜻을 살펴보면 괴짜, 이단아란 뜻인데요. 이 맥케인 의원이 정치 생활을 하면서 소신을 굽히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공화당 소속이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협력해서 초당적인 법안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2013년에 추진한 이민개혁 법안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법안은 충분한 지지를 모으지 못해서 입법화에는 실패했죠.
네. 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공화당 지도부나 이 트럼프 행정부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핵심으로 추진했던 이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이 법안이 부결되는 데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헤스펠 CIA의 지명자를 반대하기도 했죠.
자, 이 때문인지 맥케인 의원이 의회나 정계에서 초당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맥케인 의원은 2016년 대선 당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반복했습니다. 멕시코 이민자들을 범죄자라고 표현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이 광기를 부채질한다며 비판했고요. 또 맥케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수주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이 쓴소리를 내놓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체포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한다면서 맥케인 의원은 체포됐기 때문에 전쟁 포로가 됐다며 맥케인 의원을 전쟁 영웅이라고 불리는 점을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맥케인 의원의 죽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맥케인 의원의 사망 당일인 25일 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존경을 보낸다.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짤막한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맥케인 의원의 이름이 붙은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서명하면서 맥케인 의원의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서 구설수를 낳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맥케인 의원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될 때는 뭐 경쟁 상대편에 서기도 했다고요?
네, 이 맥케인 의원과 오바마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2008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He's an Arab. He is not.
No, ma'am. No, ma'am.
No?
No, ma'am. No, ma'am. No, ma'am. He's a decent family man, citizen that I just happen to have disagreements with.
네, 당시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오바마 당시 민주당 후보를 가리켜서 아랍인이라면서 비판했는데요. 맥케인 의원은 이 여성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오바마 후보는 훌륭한 사람인데 단지 자신과 의견이 다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맥케인 의원은 당시 대선 경쟁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맥케인 의원 사망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자, 앞으로 장례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애리조나주와 워싱턴 DC,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시에서 장례식과 추모 행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이 맥케인 의원의 시신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애리조나주 의사당에 안치됩니다. 이곳에서 방문객들의 참배를 허용하게 되고요. 30일 이곳에서 또 비공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그 뒤 31일에는 워싱턴의 연방의회 의사당으로 옮겨집니다.
자, 연방의사당에 이 관이 안치돼서 조문객을 맞는 경우가 맥케인 의원이 처음은 아니죠?
네, 뭐 최고의 영예 가운데 하나라고 알려졌는데 연방 상원의원으로서는 13번째입니다. 의사당에서 이렇게 일반 조문객들에게 공개된 뒤에 오는 9월 1일에는 워싱턴에 있는 성공의 대성당에서 추모 행사가 열리는데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추모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장지는 어디입니까?
네,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에 있는 해군사관학교 묘지입니다. 맥케인 의원이 해군사관학교 출신인데요. 사관학교 시절 친한 친구였던 척 라슨 제독 옆에 묻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맥케인 의원의 죽음으로 애리조나 상원의원 한석이 공석이 됐는데 누가 있게 되나요?
네, 애리조나 주 법에 따르면 주지사가 후임자를 뽑게 돼 있는데요. 2020년 다음 선거 때까지 그러니까 주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이 이 맥케인 의원의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맥케인 의원과 물론 이 같은 공화당 소속이 뒤를 잇게 되는 거죠.
네. 자, 후임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맥케인 의원의 부인 신디 맥케인 씨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애리조나주 공화당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신디 맥케인 씨가 이 양쪽을 이어주는 그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밖에 존 킬 전 상원의원, 또 맥케인 의원의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는 그랜트 우즈 씨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애리조나주는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 가운데 하나고 주민들의 정치적 성향도 보수적으로 알려졌죠?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민 정책 등의 중도적인 인물을 후임으로 뽑는다면 이 공화당 내 보수 강경 세력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2년 뒤 선거에서 공화당이 불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지나치게 보수적인 인물은 이 독자적인 노선을 걸었던 맥케인 의원의 성향과는 맞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덕두시 주지사의 고민이 깊다고 여러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4일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했군요.
네, 파월 의장이 이날 오전 연설에서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린다는 기존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주관하는 잭슨홀 미팅은 매년 와이오밍주에 있는 휴양지 잭슨홀에서 열리는데요. 주요 나라 은행, 중앙은행 수장과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를 어떻게 진단했습니까?
네, 미국 경제가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물가 상승률은 2%대에 접근해 있고 직장을 찾는 사람 대부분이 일자리를 얻는다고 파월 의장이 설명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자신과 동료들이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 탄탄한 고용 시장, 그리고 2%대 물가 상승률을 지원할 통화 정책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에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파월 의장은 소득과 고용시장 호황이 계속되면 금리를 조금씩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점진적인 금리 인상은 경제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동시에 경기 과열을 막는 조처로 생각한다고 파월 의장은 설명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그러면서 급격하게 물가가 오르는 것을 모든 수단을 다해서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최근 몇 년 새 기준금리를 조금씩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2015년 12월부터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매번 0.25%포인트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1.75%에서 2% 사이입니다.
자, 올해 들어선 몇 차례 기준금리가 올랐나요?
네, 모두 두 차례인데요. 많은 전문가는 경제 상태가 이렇게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 연준이 올해 최소한 한 차례는 더 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금리 인상을 불편하게 생각하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 통신과 회견에서 연준이 밝힌 기준금리 인상 방침이 별로 달갑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제가 아주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경제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는 말인데 이 파월 의장이 이날 연설에서 이런 비판을 언급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몇몇 연준 관리는 미국 언론들에게 밝히기를 이 연준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정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조니 미첼의 노래입니다. 사랑에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제 사랑의 양면을 다 보게 되었다고 노래하는 Both Sides Now 들어보시죠.
Rose and flows of angel hair and ice cream castles in the everywhere. I've looked at clouds that weep, but now they only block the sun. They rain and snow on everyone. So many things I would have done, but clouds got in my way. I've looked at clouds from both sides. surface crowds. I've looked at life that way. But now old friends are acting strange. They shake their heads. They say I've changed. Well, something's lost, but something's gained in living every day. I've looked at life from both sides now, from win and lose, and still somehow it's life's illusions. I recall, I really don't know life at all. I've looked at life from both sides now, from up and down, and still somehow it's life's illusions. I recall, I really don't know life at all.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장량입니다. 미국에선 여름방학이 보통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긴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은 썸머 캠프라고 하는 여름 활동에 참여합니다. 수영부터 승마, 연극 등 서머 캠프의 종류는 무척 다양한데요. 미 중북부 미네소타주에는 한국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는 캠프가 매년 열린다고 합니다. 한국 문화 캠프라고 불리는 이 특별한 서머 캠프 현장을 찾아가 보죠.
첫 번째 이야기, 한인 입양아들을 위한 한국 문화 캠프.
우렁찬 북소리가 체육관 안에 울려 퍼집니다. 한국 전통 북과 춤은 일주일 동안 열리는 한국 문화 캠프에서 빠질 수 없는 수업입니다. 한국 문화 캠프의 일레인 엑스테드 원장은 캠프의 역사가 무척 오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camp was started in 1977 by parents.
한국 문화 캠프는 1977년에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아이를 입양한 부모들, 특히 백인 부모들이 주축이 됐었죠. 부모들은 입양한 자녀가 모국인 한국의 문화에 호감을 갖고 또 한국 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주고 싶어 했고요. 결국 매년 여름마다 열리는 여름 캠프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지역의 한 학교에서 열린 한국 문화 캠프. 참가한 학생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안녕하세요라는 한국말로 인사를 나누며 하루 일정을 시작합니다. 올해는 유치원에서 7학년까지 총 235명의 학생이 참여했는데요. 자원봉사자는 250명으로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Most of the volunteers are the parents of the campers.
자원봉사자 대부분은 캠프 참가 학생의 부모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문화 캠프는 온 가족이 참여하는 캠프인 거죠. 그런가 하면 캠프에 참석했던 학생들이 10대가 돼서 봉사자로 참여하기도 하는데요. 올해는 이들 10대 청소년 봉사자가 100명에 달합니다. 또 청소년 봉사자를 거쳐서 성인 봉사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캠프에 참석한 아이들 옆에서 듬직한 형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파커 옐리 군 역시 청소년 봉사자입니다.
I was adopted when I was 8 months old, but I was always self-conscious about like being a Korean adoptee.
저는 태어난 지 8개월이 됐을 때 미국인 양부모님께 입양됐어요. 피부색이 다른 한국인 입양아로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죠. 하지만 캠프에 와서 나와 똑같은 사연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또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정말 멋진 경험이었죠.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됐고요. 한국계라는 데 대한 자부심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캠프를 졸업하고 나서도 이렇게 계속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인 자원봉사자인 대학생 케빈 커닝햄 씨는 22년간 캠프에 참여해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Korean culture camp when I was a kid was my favorite week of the year. And I would say it still is.
제가 어릴 때 1년 중 가장 기다렸던 일주일이 바로 한국 문화 캠프였어요. 성인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년 여름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을 동생들이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참 흐뭇해요. 아이들과 같이 수업도 듣고 한글이랑 역사도 배우고 태권도도 함께합니다.
교육 담당인 홍주리 씨는 교사들을 모집하고 수업을 짜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I love to see the kids who are exciting.
캠프에서 열심히 배우고 또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보람됩니다. 그래서 14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캠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정말 행복합니다.
한국문화캠프의 엑스테드 원장은 본인도 한국에서 딸을 입양했다고 했습니다. 1990년대 캠프 신청자는 700명에 달할 정도로 한인 입양아가 많았다는데요. 지금은 매년 250명에서 300명의 학생이 등록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양아는 줄었어도 캠프 졸업생들이 가정을 이루어 그들의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고 지역 한인들도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캠프의 방향이나 내용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했습니다.
So our self-esteem classes have changed. It is not so much about
예를 들어 자부심에 관한 수업의 경우 과거와는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입양 자체에 집중돼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인으로서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엑스테드 원장은 과거보다 한인 입양아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처럼 캠프 참가자들이 졸업 후에도 자신의 뿌리인 한국의 문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한국 문화 캠프의 미래 역시 밝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미국 학생들의 계약 준비, 백투스쿨 쇼핑.
3개월에 달하는 긴 여름방학을 끝내고 이제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미국에선 보통 8월 말에서 9월 초에 개학을 하고 학생들은 새 학년으로 올라가는데요. 개학을 앞두고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백투스쿨 쇼핑입니다. 학교 생활에 필요한 학용품이며 옷가지 등을 구입하는 개학 준비 쇼핑에 나서는 건데요. 미국의 개학 시즌 풍경을 만나볼까요? 개학을 앞두고 학용품을 사려는 학생과 부모들로 상점이 북적입니다. 타겟, 월마트, 스테이플스 같은 대형 상점들은 갖가지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며 학생들을 유혹하는데요. 좋은 향이 나는 펜부터 자신이 직접 꾸밀 수 있는 일기장, 반짝이가 들어가 있는 풀, 장식용 테이프까지 다양한 종류의 학용품이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These are gateway markers to Sharpie.
That's awesome.
세 명의 자녀를 둔 앤지 밀러 씨는 백투스쿨 쇼핑을 위해 약 $450를 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I'd rather have my kid drawing than playing on an iPad or painting or
저는 아이들이 아이패드 같은 판형 컴퓨터를 갖고 노는 것보다 종이에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계약 쇼핑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미국 컨설팅 기관인 딜로이트는 올해 미국인들이 계약 쇼핑을 위해 $510를 쓸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지난해보다 약 $10 정도 오른 금액이라고 합니다.
It's the second biggest shopping season of the year. It's $27 billion, roughly.
계약 쇼핑 시즌은 연말 쇼핑 시즌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소비자들의 지출이 큰 기간입니다. 올해 계약 쇼핑 시즌에는 소비액이 총 $270억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소매업체들은 이 기간 더 많은 소비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특히 컴퓨터나 판형 컴퓨터,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일부 업체의 경우 올해 계약 시즌에 내놓은 전자제품 가운데 25% 이상이 신제품이라고 합니다. 앤지 밀러 씨의 12살 난 딸 카야 양은 계약 쇼핑을 끝낸 후 마음이 들떠 보였는데요. 새로 산 일기장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And then I have reasons why I love myself for like self-esteem.
이 일기장은 단순한 노트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의 자존감을 담을 거고요. 읽어야 할 책 목록, 그리고 내가 커서 하고 싶은 일도 다 이 일기장에 적을 거예요.
많은 소매 업체들은 미국 경제가 호황을 보이고 낮은 실업률에 소비 진작이 일어나면서 올해 매출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새 학년을 맞이하는 학생들의 설렘과 기대는 이렇게 백투스쿨 쇼핑 시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한 코너 뉴스톡입니다. 오늘은 Put in Context 라는 표현을 배울 건데요. 대화 들어보시죠.
Should North Korea and China and Russia pressure United States to reciprocate? How should the U.S. Respond to this pressure?
북한, 중국, 러시아가 미국의 상응 조치를 하라고 압박하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I think we need to keep these actions by the North Koreans. We need to put them in context.
우리는 북한의 행동을 전체 맥락 속에서 봐야 합니다. Context. 는 맥락, 전후 사정이라는 뜻인데요. To put in context 는 맥락 속에서 본다는 뜻입니다. We need to put them in context 라고 하면 북한의 행동을 볼 때 그 행동을 전체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Should North Korea and China and Russia pressure United States to reciprocate? How should the U.S. respond to this pressure? I think we need to keep these actions by the North Koreans. We need to put them in context.
To put in context 외에 to give context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맥락을 제시하다, 즉 상황을 설명해 준다는 말입니다. These three novels about Korean history give context for current events. 한국 역사에 대한 이 소설 세 권은 시사를 보는 맥락을 제시합니다. The experts gave context on President Trump's motives.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뉴스톡에서 put in context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Thanks for tuning in and see you next week.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0년 8월 27일 오늘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7차 공일교체 국민회의는 제11대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전두환 국가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한국의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한 해 전 전두환을 포함한 신군부 세력은 12.12 사태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고 이에 최규하 대통령은 열흘 전인 1980년 8월 16일 5.18 민주화운동 등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평화적 정권 이양을 위해 대통령직을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보궐선거가 실시됐고 전두환은 선거에 단독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에서 전두환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 재적 대의원 2,540명 가운데 2,524명의 찬성표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6개월 동안의 잔여 임기를 마친 뒤 이듬해 1981년 2월 새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이후 한국 국회는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직후 1980년 5.18 광주민주화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고 이때부터 2년 동안 전두환은 강원도에 있는 백담사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합니다. 1999년 8월 27일 오늘
But Michael Johnson is going away. Away from this field he goes. And he's done it. He's got that world record.
미국의 육상 선수인 마이클 존슨이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400m를 43초 18에 달려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이 기록은 11년 만에 갱신된 남자 육상 400m 세계 신기록이었습니다. 육상 종목 중 쉽게 깨지지 않는 것 중 하나인 이 남자 400m 세계 기록은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미국의 리 에번스 선수가 43초 86으로 뛰어 첫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그 후 20년이 지난 1988년 미국의 버치 레이놀즈 선수가 400m를 43초 29로 뛰어 종전의 기록을 0.57초 단축하며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 1999년 오늘 미국의 마이클 존슨이 종전의 세계 기록을 0.11초 단축한 43초 18을 기록하며 새로운 주인공으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는 수많은 소식들이 쉴 새 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일주일 동안 쏟아져 나온 남북한의 주요 소식들 가운데 대표적인 이야기를 골라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북한 관련 뉴스의 폭넓은 배경 설명과 함께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리는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웹사이트를 통해 뉴스 포커스 원고 보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VOA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한반도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포커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